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가 좀 같이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함께 우리 목소리를 맞추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함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년을 생각할 때 또 주님께 의탁하고 또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예수를 함께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위에 그 뜻을 한층 헤아리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 위로와 생명의 힘을 더해 주셔서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 우리 모두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고 아마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고요. 올 한 해 생각하면 정말 여러 가지 일도 많고 그리고 어려움도 또 탈도 많았다라는 그런 기억들이 다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또 순간을 맞아서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지? 하고 평가를 하시는 그런 또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너무 아프고 또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을지라도 너무 부정적인 그런 감정과 또 자기의 그 세계로 빠져들지 않으시기를 제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프고 힘든 것은 결국 내 미래의 유익을 위해서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이죠.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나쁜 일들이라도 그것을 좋은 일로 전환시키시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능력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나왔던 그런 아픈 과거 기억들 모두 주님께서 선용하셔서 정말 미래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다 잘 아시잖아요. 어떤 작은 모래알이나 아니면 이물질이 이제 조개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 침투하는 그런 그 순간부터 이제 조개는 그 진주를 만들어내는 일을 시작하는데 자기는 그것이 아파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눈에 작은 티가 들어가도 이거 빨리 빼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절실해지지 않습니까? 아마 조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티가 이물질이 들어와서 이게 너무 답답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개는 그 자기 자체 내에서 그 나크르라는 그 분비액을 이렇게 분비를 해서 그 이물질을 감싼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몇 달 또는 1, 2년까지 계속 이렇게 감싸서 층층이 감싸서 광택의 속성이 있는 이 나크르라는 물질이 계속 이렇게 뭉쳐져서 그 진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나크르를 분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조개는 내가 이런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하겠죠. 또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아플 때는 거기에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이제 빠져들고 생각이 완전히 이렇게 함몰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과정을 그래도 버티고 그리고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더 좋고, 그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어느샌가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형성될 수 있다,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면서 나의 마음과 또 인격, 관계 이것을 쓰리게 하고 또 이렇게 흠집을 내고 상처를 낼 때 참 생명의 방식을 바르게 가동시키면 사람 안에는 진주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런 성품과 또 그 선한 안목과 참된 안목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바로 그런 것을 우리는 바라게 되죠. 이것을 바로 성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성숙해진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성장한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내면의 성장이 무척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인내하는 그런 우리의 그 성품이 요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참 생명의 바른 방식이 뭐길래 내 안에 진주보다 더 아름다운 성품과 안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것이죠. 참 생명의 바른 방식, 택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또 발견하고 그걸 취해야 되는데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그런 문제죠. 두 번째로는 아니 성장 안 하면 안 되나? 아, 나 그냥 오늘 좀 내 모습 이대로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 하면 평균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굳이 또 성품과 안목의 성장이 있어야 되고 또 뭐 세계관의 확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우리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왜 중요한가? 그것이 왜 중요하길래 그토록 이것을 강조하는가?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내년도를 기대하는 가운데 이제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그런 우리가 영적인 여정을 함께 걸어갈 텐데 참으로 이건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맞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불가피하게 닥치는 그 상처와 어려운 아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하는 도대체 방식이 뭔가? 조개가 이물질을 대처하듯이 우리는 그것을 대처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좀 뿌리부터 좀 잘 살펴야 됩니다. 그 뿌리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런 상처와 아픔을 대처하는 존재들로서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많은 학자들이 삼위일체의 하나님들께서 우리라고 표현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좋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럼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분인데 우리는 이렇게 보이도록 지어주셨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이 사람을 이렇게 보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네? 이제 이런 그런 그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본질적인 특징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다양한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너무나도 선명하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유사한 모습으로 닮은 꼴로 지어졌다. 이런 말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을 담을 수 있는 그것과 주파수를 맞추어서 함께 이렇게 뭔가 역동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뭔가를 생성해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했고요. 또 물론 사도 바울도 영생이라는 말을 또 쓰기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영생을 취하라 라고 사도 바울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라. 즉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많은 선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취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나타나고 긍휼로 나타나고 자비, 용서, 인내, 또 더 나아가서 뭐 절제, 또 친절, 양선 등등 많은 하나님께 속한 정말 그 진선미에 해당하는 성품들이 있으시죠. 그것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은 이 수준 차이가 너무 있어서 그렇지 그 본질적으로 그 성품의 그 성품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정말 그야말로 큰 특권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성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담을 때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절대로 멈추지 않죠. 생명은 뭔가 하여튼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서 성장하고 더 이렇게 다 발전해 나가죠. 그런 것이죠.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 내게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도 또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신혼 때의 사랑이 노년에 가서 사랑을 비교해서 볼 때 훨씬 더 원숙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혼 때 사랑이 더 순수할 거라고 생각이 드시죠?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뒤에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은 더 순수해지고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자라야 합니다. 10대 느끼고 또 해보려고 했던 그 사랑의 수준으로 30대, 40대 그때 가서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좀 유치하게 보이겠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나니까 다행이다 싶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40이 됐는데 10대 때 그 사랑의 수준이다. 그러면 그렇죠. 사랑도 그렇고 자비도 그렇고 인내도 그렇고 나의 모든 행동에 관한 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치관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장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취향이나 이런 것들도 다 어떤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인간된 내 안에 담길 때 드러나야 하는 특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많이 주고 있죠. 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담길 때 일어나는 특징 두 번째 것은 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로부터 잘 방어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해준다라는 거죠. 꼭 저기 무슨 뭐 기계공학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의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독감 바이러스가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놈이 막 증식을 해요. 그러면 우리 몸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바로 방어태세로 들어가죠. 그리고 비상을 걸어서 이 바이러스를 약화시키고 또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면역세포들을 생성하고 보내주어서 싸우게 하죠. 이제 이런 방어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외부로부터 상처를 입거나 또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당하거나 또는 뭐 누구에게 뭐 독설을 듣거나 아니면 뭐 슬프고 비참한 상황이 닥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거나 또는 아프거나 해서 당황스러운 사정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그럼 이런 것들 모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기저해 이 두려움과 불안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확 노출되거나 또는 크게 이렇게 나를 압도하면 내 삶이 너무 무거워지고 그리고 무력해지고 그리고 무력해지다 보면은 이제 또 화가 나고 또 그러다 보면 절망하고 또 나를 폐쇄하고 그다음에 또 분리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삶은 유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늘 낯설고 기괴한 공격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어적인 태도를 길러가게 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그죠?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강화함으로써 디펜드하고 싶은 것, 아니면 도망감으로써 내가 그 위험으로부터 디펜드하고 싶은 것,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인위적인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의 이 한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뜻 이해가 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방어 태세를 갖추게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모든 우리의 영적인 방어 시스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막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허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조치를 취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장대 위에다가 그 놋뱀을 달아서 올려놓고 그것을 바라보라 라고 하셨죠. 그것을 바라보라. 예수님은 그것을 그 구약의 놋에 장대에 매달린 놋의 사건을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은 모든 사도들이 다 동일하게 한 목소리로 가장 중요한 그 심도 있고 핵심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예수님께로 집중해라. 예수님을 떠올려라. 예수님을 묵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슬프고 억울하고 힘겹고 막 이런 어떤 막 상황이 닥칠 때 마음이 급해지고 힘들어져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 비참한 지경인데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아무도 상대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을까? 테스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경험하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뭐 바라본다라는 것이 뭐 2박 3일 뭐 이렇게 바라보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런 막 조급하고 쫓기는 그런 또 비참한 그런 심정을 가지면서도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서 1, 2분의 시간과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거죠. 길지 않습니다.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거든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경험한 사람들이 압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참 생명의 바른 방식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딱 보일 때 뭐 예수님만 보였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일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그 태도도 또 배울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 위급하고 그리고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셨는가 하는 그런 것도 배울 수 있을 것이고 그분의 표현과 그분의 말 그리고 불의에 대항하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더라는 거죠. 내 인생에 하살 것 없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가치가 없어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언가 일을 일의 통로가 되어드려야 돼. 유일한 통로가 되어드리는 이 중차대한 순간에 나는 죽음을 불사해야 해 하는 그런 예수님의 역설적인 그런 진리의 태도 이것이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게 되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생각으로 결단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우리들은 바라보는 것에서 마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 깊은 곳으로까지 뭔가 엄청난 힘이, 영적인 생명의 힘이 우리를 이렇게 잘 은혜롭게 압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바로 중요한 경험을 우리는 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은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세속의 상식선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방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그 방식을 그러나 우리는 배우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아주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참된 방식을 배우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배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왜 성품과 안목의 성장이 그토록 중요한가? 왜 필요한가? 입니다.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본다면 한 해의 결실을, 내가 하나의 결실을 맺었다면 나는 그 결실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이며 25년도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하는 그런 그 한 해 동안에는 내가 희망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결실에서 나의 결실을 찾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희망에서 나의 희망을 찾기에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너무나 별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 되겠죠. 왜 성장이 일어나야 하면 앞서서 좀 말씀드린 거 잠깐 그 복습을 한다면 성장이 멈추면은 멈추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퇴행하기 때문입니다. 유치퇴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들어가는데 갑자기는 아니죠. 점차 더 아이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막 화가 나거나 뭐 절망하거나 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굴거나 자기든 절대로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군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그 사람만 빼놓고 다 동의하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신도 힘든데도 힘든 줄 모르고 주변은 많이 힘들게 하고 이거 유치퇴행입니다. 아이와 같이 되는 것. 근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 때 깊은 의미에서 더욱더 순수해지는 것이 성경적인 인간의 모습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에 꾀가 있고 술수가 있고 그것으로 나를 막 공격을 하고 내가 빈번히 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도 저를 똑같이 대응해줘야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또 율법도 인용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한다 그러면 나는 그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내놔라, 속옷달라 그러면 겉옷도 줘라,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딱 분명한 인식이 또 의식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아, 나는 저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지, 저거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지 하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고 우리를 더욱더 순수하고 또 정직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퇴행이 무서운 거긴 하지만 이것만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이 퇴행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게 지어졌는지를 감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뭐 수십 번을 읽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며 축복이며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를 말해주는 것인지를 잘 감이 안 잡힌다라는 거죠.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라는 이 하나님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큰 그릇 속에 하나님의 하늘의 유산을 가득 담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제 제가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땅의 차원에서의 축복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성과도 있어야 되고 성취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속한 유업의 축복,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우리 모두를 위한 목, 사람의 인생을 부유하게 해주는, 진정으로 부유하게 해주는 그것, 그것을 우리는 채워가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가진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상태에서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는 만족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땅의 것을 더 가져서 더 만족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제 하늘의 것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부족하게 살아서 정말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갈급하게 원하고 갈망하고 해서 하늘의 것이 채워지는 사람도 있고, 내 인생에서 뭔가 부족함이 뭐 다소 없이 이렇게 왔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의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늘의 유업의 축복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로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그것에 기대를 걸게 하시고 사모할 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자꾸 설득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 일들을 많이 겪으셨겠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극복했던 때가 있다면, 그때가 있었다면 그것은 자신에 대해서 좀 영적인 긍지를 느끼셔도 돼요. 진심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기쁘고 소중한 존재예요.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이구나.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일을 극복을 했다니 대단한 일인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는 일의 성과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 인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확신한다면 그 삶의 태도와 그 헌신 속에서 반드시 플러스 알파가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희망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무엇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힘을 쏟아야 할까? 또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많은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이제 마라톤 완주하는 거다. 어떤 분은 내가 연구 논문 뭐 몇 편 쓰는 거다. 어떤 분은 내가 좀 더 건강을 회복해서 좀 완쾌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 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같이 마음과 생각과 힘을 쏟아야 할 그 희망의 중심에는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기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권면과 또 진심의 그 조언, 그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그 말이 그냥 허구적인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정말 이런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매주 그렇게 되기는 당연히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내년도 한 해를 우리가 크게 보면서 예배에 오실 때, 또 목장 모임을 하실 때, 또 따로 교제를 하실 때, 아, 오늘이 그날인가? 오늘이 그날인가? 하고 기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사모함이 좀 충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받은 생명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지, 올해는 내가 좀 나는 좀 냉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좀 보는 것 같은데 좀 따뜻한 사람으로 내가 조금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예수님께 배우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 보고 배울래봤자 안 됩니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게 부족한 것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을 때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그 영적인 아주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경험하시는 것을 저는 권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내가 진정으로 승리를 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그런 길을 우리가 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목장 식구들 또 직장 동료들 가운데서도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이 오갈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서로에게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삶에 너무나도 뚜렷한 중심을 가질 수 있었음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은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 생명이 꽃이 피어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내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그 권면과 또 서로를 향한 축복의 말들이 정말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목장이 또 우리 모든 또 교제 가운데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하늘의 유업의 축복의 역사가 풍성하여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